어느 날 제가 친구를 만났는데요. 친구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도대체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 그 말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게 없대요. 별반 다른 게 없대요. 그래서 도저히 기독교를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네, 구원받고 구원 이후에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 저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라는 그 의미와 내용, 이것이 무엇인가? 아마 많은 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예수 믿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경험과 그 의미와 내용을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내가 직장에 가서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친구들과 그 사이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내용과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까? 우리의 이웃과 우리 자녀들과 이 금융 시스템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민주주의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우리 이거 하나만 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넓고 긴 깊은 강에 한편의 강둑에 서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하여서 예수를 믿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반대편의 강둑에는 구원의 완성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이가 이 사이의 내용이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네. 우리는 언제까지만 이 강둑 이 한편에 서서 이 구원의 완성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까? 저는 친구와 대화 속에서 그런 깊은 고민과 깊은 생각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만났는데요.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는 구원의 여정을 압축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절 한절 살펴보면서 우리가 구원의 이야기, 구원의 여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깨닫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앞에서부터 쭉 차례대로 읽어가다 보면 여러 재앙을 만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워지지 않을 그런 사건입니다. 얼마나 큰 사건이었냐면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2절 말씀 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진심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에녹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아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있습니다. 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5장에 나온 이만한 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 이 구원의 사건은 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큰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는 구원을 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라고 이 사람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 그 기억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감격의 눈물이 있었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 눈물이 금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쁨의 텐션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그 기쁨의 텐션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2주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그 텐션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은 어땠습니까? 여유가 넘쳤죠. 네, 이 마음이 태평양 같아가지고 네, 이웃을 대하는데 관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우리가 경험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사건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 구원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구원의 완성의 그 끝자락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으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완성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너희가 복받는다, 애굽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삶의 방식을 대조합니다. 삶의 내용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애굽의 그 나라 안에서, 애굽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보니까 어떠합니까? 질병이 있어요. 질병이 있고 죄로 인한 썩어짐이 있습니다. 허무함이 있고 악한 것이 있습니다. 망하는 것이 있고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도 망해가고 있습니다. 파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이 상징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내용은 인류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삶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26절에서 이야기하는 대조입니다. 애굽을 상징하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 내용을 집약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압축했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요. 구원을 얻었을 때에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현실적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돌보심과 복 아래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의 자리에 가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내용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노래할 수 있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온 인류를 회복시키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서 죄와 질병이 아닌 그리고 사망이 아닌 정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어서 읽어가다 보면 성도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성도의 현실은 환난입니다.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는 거죠.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였더라. 구원의 시작이 감격이었습니다. 네, 감동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자마자 사흘길을 걸었고 70km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목이 마른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축부대에 물을 가득 채워서 나왔는데 이제는 물이 다 떨어진 겁니다. 가축들에게 줄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거죠. 목이 타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기다렸던 오아시스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아시스에 가서 그 물을 마셔보니까 쓴물인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실망스러웠겠죠. 차라리 오아시스라는 것을 발견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오아시스를 보고 간 다음에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썼다. 얼마나 그 물이 썼던지 그 이름이 마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광야가 주는 최초의 공포입니다. 두려움이죠. 여기서 죽는 게 아닌가. 생존에 필요한 요소가 물인데 물이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보려고 하는데 생존에 필요한 물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기겠죠. 공포가 생길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갔더니 취업이라는 쓴물이 있습니다. 취업을 열심히 준비해서 직장에 갔더니 무시무시한 조직 문화라는 쓴물이 있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나고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달달하겠거니 생각을 했더니 쓴물이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제는 끝났겠다 싶었더니 쓴물이었던 것입니다. 쓴물의 연속입니다. 그 연속 가운데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좌절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길을 가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 여기에는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실망이 있습니다. 낙심이 있고 의심이 있습니다. 성도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하나님 왜 불러주셨습니까? 이런 식이라면 내가 왜 구원받아야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불러서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이 허락됐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외아들 때문에 그 외아들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감격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는데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이 없어요.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었다고 해서 더 가진 것도 없고 더 많은 발언권을 가진 것도 없고 꺼내어놓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래서 아빠 찬스 한번 쓸 수 없는 그러한 형편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이럴 거면 왜 불러주셨습니까? 별반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늘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홍해를 건넌 백성들도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망했다. 불평하고 불만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불평을 했습니다. 이미 홍해를 건널 때에도 불평을 했습니다. 14장 11절 12절 말씀에 어떻게 불평했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네. 차라리 구원 안 받는 게 낫겠다. 차라리 홍해를 건너지 않고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게 이거보단 낫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머문 이후에도 1년을 머물고 가나안 땅을 향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불평이 멈추지 않고 불만이 멈추지 않습니다. 늘 투덜거리는 거죠. 이런 식이라면 하나님 왜 구원하셨습니까? 바로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면 어려움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그들의 앞에 눈에 놓여있는 이 공포가 이 그런 마음을 형성시키는 거죠. 성경이 보여주는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성경은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한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도 얼마나 불평하고 불만스럽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눈앞에 놓인 이 어려움 때문에, 절망 때문에, 시련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 내 생존에 필요한 이 물이 없어서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되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저렇게 되더라. 우리는 힘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사회적 지위를 주시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능을 주시지도 않고요, 건강과 부를 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 하반절에 보세요.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 뒤를 넘어서 16장 만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1인칭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시험하리라. 내가 시험하리라.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가지 의도가 있는데요. 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부패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선함이 없는지를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가리우시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로운 목적인 거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자체에도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법도에 율례에 순종하고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이 심령 가운데 새기도록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의 환난은 결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과 시험과 시련은 결말이 아닙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우리가 왜 부름받았는지, 어떻게 부름받았고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배우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이 광야에서의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단물을 주시지 않고 쓴물을 주셨습니까? 왜 먼저 단물도 주실 수 있는데 왜 쓴물부터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칼빈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물을 먼저 주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쓴물로서 그들 속에 잠복해 있는 쓴 뿌리를 드러내고자 하셨다.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원망했죠.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조금은 달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부르짖고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습니다.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험만 줄 것이 아니라, 시험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나무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넣었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혁주의 성경학자인 아더핑크라는 사람은 이 나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인격을 가리킨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두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확신을 주는 자원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쓴물,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는 단맛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는 눈앞에 있는 고난, 그리고 죽음,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사회적 불안이 있죠. 그리고 격변의 시기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더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힘이 없어서 이 두려움에 맞서지 못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은 이 두려움을 물리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모든 것이 순조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무슨 사건이 있든지 간에, 어떤 두려움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확신을 주신다라는 것이. 이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마라 사건입니다.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여정의 완성은 27절에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이 단맛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단맛의 깊이를 더해주는데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에서 멈추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엘림에는 12샘이 있고 70개의 종료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12지파를 이야기합니다. 12지파와 70인 장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충만함입니다. 구원의 충만함, 구원의 완성, 구원의 풍성함. 마라에서 이 엘림으로 구원의 여정 가운데 그 구원의 끝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 그 광야 가운데 사는 것, 때로는 마라를 만나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단맛을 경험하고, 또 가다 보니까 시련을 만나고 또 단맛을 경험하고 또 좌절을 경험하고 또 단맛을 경험하고, 그러나 그 끝은 엘림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온전한 안식이 있고 그늘이 있고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구원의 충만함이 있고 구원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고 연합될 때에, 그리고 십자가의 그 원리를 우리 일상 가운데 성실하게 적용할 때에 고난의 쓴맛은 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엘림의 장소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엘림의 장소는 온전한 안식과 평안과 그리고 그늘과, 거기에는 구원의 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 강둑 한편에 서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저 그것만 외치면서 반대편에 있는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70km를 건너갔을 때에, 지나갔을 때에 생존의 위협도 느끼고, 단물인 줄 알았지만 그 쓴물, 쓴맛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단맛도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이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우리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홍해의 체험은 세례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예수 믿으면 세례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었을 때에는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아들인 자들인 거죠. 이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등장하는데요, 1장 38절에 아주 유명한 마리아의 고백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의 고백입니다. 맹목적인 고백이 아니고 그저 힘센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그저 복종의 고백이 아니라 의지적인 고백이요, 진정한 고백입니다. 주를, 주의 약속을,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되었던 그 약속을 자신의 개인의 약속과 연결하는 순종의 고백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맡겼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자신의 약속에 연결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연애를 하면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네. 결혼을 하면 아이를 몇 명을 낳을지, 어떻게 살지, 집은 어떻게 구할지, 이러한 여러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리아를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 계획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당황했겠죠. 명예로움과 수치스러움, 이 딜레마에서 왔다 갔다 했겠죠. 이때의 마리아의 고백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리아처럼, 기본적으로 마리아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 여정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헬스클럽에 등록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공과 잠재력, 이 실현을 돕는 프로그램이 아니죠. 기독교는 이 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판기 같은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백성의 이 신앙 여정은 흥정이 아니라 순복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구원의 여정, 이 신앙의 길,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이때에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눈앞에 생존을 위협하는 그 무엇인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노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환란과
가난과 고난 수고로운 속에도 성도님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인하여서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원의 완성, 우리가 가는 이 길의 끝에는 엘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는 이 길의 여정을 우리가 기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 길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의 여정을 하나님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걸었을 때 우리 눈앞에 있는